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원어와 영어 성경에 충실하게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한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되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러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아무도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들여다볼 수 없었더라. 그래서 내가 크게 울기 시작했나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함이라. 그때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나니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뗄 수 있으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가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각자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리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더라. 주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는 죽임을 당하사 그 피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셔서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또 보고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들이 큰 목소리로 노래하여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천상 궁전 예배에 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기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알고 같이 묵상하려고 하오니 우리의 많은 예배에 관한 선입 관념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천상 예배의 모습을 잘 가슴판에 새기고 앞으로는 그 예배 모습 그대로 예배하기 원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제 나이 또래 다른 모든 크리스천들과 같이 주일 아침에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저녁 때에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어린이 예배, 좀 커서는 중고등부 예배, 그 다음에는 청년부 예배, 그 다음에는 장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3일 예배나 새벽 기도를 등한시했지만은 주일 예배만큼은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이 될 때까지 참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매주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를 드렸으면서도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은 별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몇 번은 설교도 하시고 관련 성경 말씀도 묵상하게 하셨을 텐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제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아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영의 귀가 막혀서 목사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예전에 저와 같은 분은 안 계십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도대체 누구를 예배하는 것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에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경험, 체험하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까?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유일무이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죄된 인간과 부딪힐 때 일어나야 되는 그 놀라운 일들,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기에 감화 감동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 없습니까? 많은 성도들을 보면 주일날 교회에 오는 주된 이유와 목적이 다양한 것을 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 말고 실제로 와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드러나는 그 교회 오는 목적과 이유가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특별히 다른 이유나 목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기에 교회에 옵니다. 습관을 따라서 교회에 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습관을 따라서 직장에 가서 일하듯이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은 교회에 가는 거예요. 큰 감흥이 없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옵니다. 어떤 사람은 일요일에도 교회 가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믿기에 교회에 나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못해도 주일날 하루만큼은 성수주일 하면은 천당에 턱걸이는 한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러 옵니다. 좋은 도덕 윤리 강연을 듣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나쁜 말씀은 없으니까 교훈을 받고 더 지혜롭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옵니다. 주일 예배의 핵심은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예배 앞부분과 뒷부분은 조금 건너뛰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5분 지나서 10분 지나서 들어오면서 아무런 마음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금 일찍 나가는 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도중에 전화 오면 뛰어나가는 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에 기도로 자신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돌아가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기에 설교하는 것은 대충 듣고 찬양하는 것도 대충 듣고 그저 나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드리러 교회에 옵니다. 주일 예배의 핵심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기에 11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각종 헌금 늘 깨끗한 돈으로 준비해서 봉투에 넣어서 정성껏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를 축복을 하시겠지 하고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맡은 순서 때문에 옵니다. 유년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대원, 주일 안내, 친교 식사 등등 책임을 맡았기에 예배는 종종 빠지고 예배 시간에는 늦어도 자신이 맡은 일은 열심히 잘 하기 위해서 옵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하고 친교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의 경우 오래간만에 한국 사람도 보고 한국 음식도 먹고 한국말로 속 시원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들으러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목적, 어떤 구체적인 이유로 오십니까?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실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매주 꼬박꼬박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핵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누구를 예배하는지,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모르고 예배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결과 평생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 결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흐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된 천상 예배에 관한 말씀, 천상 궁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치명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앞으로는 매주 주일날 예배가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드릴 예배에 참된 예행 연습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계시록 4장입니다. 4장과 5장은 한 피 있습니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5장만 읽었습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되어가 있는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 중에 천상 궁전의 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4장 4절을 보시면 하늘 궁전 한가운데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네 생물 주위에 24장로들이 서 있습니다. 요한이 이 네 생물들을 보니까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건 하나님의 영들입니다. 24장로들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12지파와 신약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구약의 언약 백성과 신약의 언약 백성, 구원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대표하는 하나님 궁전의 가신들입니다. 신하들입니다. 요한은 이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둘러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모습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보좌를 가장 가까이에서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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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주는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신이다.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을 찬송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과도 완전히 다른 분별된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로도 더러워지지 않는 거룩한 분인 것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주이시고 전능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권능으로 만유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한 겁니다. 그 다음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다음 10절 11절에서 두 번째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네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이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의 면류관을 주님께 던지며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주의 뜻으로 만물이 창조되었고 존재하기 때문이니이다.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개선할 때 당신은 칭송받기에 합당하나이다. Worthy are you 하고 소리치고 황제를 Our Lord God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했는데 하늘 궁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칭송받기에 합당하나이다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본 천상 예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5장에서 계속됩니다. 1절을 보시면 5장 1절을 보시면 요한은 먼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쓰여졌고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입니다. 봉을 하나만 하지 않고 일곱 개나 봉인을 붙인 두루마리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열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두루마리입니다. 전 우주 모든 인간의 최종 운명이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멸망당할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단과 그의 졸개들, 인간들과 귀신들로부터 세상을 구속하실지, 이것이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2절을 보면 요한이 또 보니까 이번에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 가치가 있는 분이 누구냐. 그러자 하늘 궁전에 정적이 흐릅니다. 3절을 보시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어떤 천사도,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가엘과 가브리엘도, 또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 어떤 선지자도,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모세, 엘리야, 베드로, 그 누구도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이 일어날 당시 땅의 어떤 성자도 이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크게 웁니다. 4절을 보시면 이 두루마리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열어야 드디어 계시록의 목적,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자 5절을 보면 보좌를 둘러싼 24 장로 가운데 하나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나니 그가 이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뗄 수 있으리라. 유다 지파, 우리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잘 압니다. 유다의 자손 가운데 나올 사자와 같은 왕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또 다윗의 뿌리, 우리 이사야서 11장을 통해서 잘 압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왕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5절 말씀은 유다 가문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권능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므로 이 두루마리 책에 일곱 봉인을 떼실 수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동물 세계에서 사자보다 힘센 분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주님과 같은 권능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6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요한이 보니 보좌 한가운데 네 생물과 24 장로들에 둘러싸여 있는 동물이 하나 보이는데 그것은 장로가 얘기한 사자,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했던 그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모든 세력을 정복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사자가 아니라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힘이 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아주 특이합니다. 첫째,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지금 서 있습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그 몸의 흉터를 보면 죽임을 당했던 게 분명한데 지금은 살아서 서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곧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은 어린 양을 생각나게 했을 겁니다. 둘째, 이 양은 또 특이한데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습니다. 뿔은 힘과 권능을 상징하고 눈은 모든 것을 보는 지식을 상징합니다. 일곱은 물론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 양은 전능하고 전지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를 당할 자가 없고 그의 눈을 피할 자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의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심판 받을 자들을 찾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우리 곧 이어지는 6장서부터 8장에서 보겠지만 어린 양 그리스도는 일곱 봉인을 하나하나 떼면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 시작하시기 전에 8절을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자 검은고와 성도들의 기도에 향을 담은 금 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찬송을 터뜨립니다. 이들이 아버지를 찬송했던 것과 똑같이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이것을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께만 드리기 때문에. 9절을 보면 이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와 다른 새 노래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이전의 구 언약과 비교할 때 완전히 다르고 나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존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는 새로운 찬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새 노래의 찬송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주는,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유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은, 주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왜? 주는 죽임을 당하사 그 피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죽임 당한 것 자체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모든 인간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신 거예요.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redee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노예를 돈을 주고 살 때 사는 겁니다. 사단의 수하로부터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사신 거예요.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니이다. 온 인류를 구속하셨다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혈통, 모든 언어, 모든 인종, 모든 문화의 모든 사람을 노예시장에서 사셔서 하나님의 본 자녀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십자가가 경배의 근거가 되고 십자가의 피가 참된 예배의 핵심이 되게 된 겁니다. 어린 양이 심판의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그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들을 구속하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10절에서 그리고 또 있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셔서 합니다. 구속하신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삼으시고 제사장들을 삼으셔서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곧 내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그 주위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세에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의 합당함을 선포하면서 칠중 찬사를 보냅니다. 12절을 보시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은 어린 양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 어린 양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묵상해 보시면 실제로 주님은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권적 의지를 이루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부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현자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신령한 지혜를 다 갖고 계시고 어떠한 원수도 무장해제시키실 수 있고 어떠한 적도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 우리말로 존귀라고 번역했는데 영어성경은 한결같이 honor라고 번역합니다. 그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 glory, 그리고 찬송, 이거 다른 성경과 일치되게 번역하면 송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blessing, 인간이 하나님, 인간이 서로를 블레스하는 블레스로 하나님을 블레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 모든 것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계시록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두 번 찬양했는데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4장 8절에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4장 11절에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마땅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오늘 5장에서는 구속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겁니다. 요즘 4장 5장이 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 번 찬양했는데 이제 뒷부분에서는 우리 구속주 아들 하나님까지 찬양한 겁니다. 13절을 보면 천사들이 찬양에 가세하자마자 이번에는 온 우주 만물이 합창에 가세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어린 양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첫째 보좌에 앉으시니와 둘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영원히 돌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찬양합니다. 똑같이 찬양합니다. 왜? 우리가 6장 16절에서 보듯이 일곱 봉인의 심판은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어린 양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14장과 7장에서 보듯이 구원받을 자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이 같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그 두 보좌 앞에 같이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장에서 보듯이 새 예루살렘 성을 비추는 빛은 해와 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또 22장에서 보듯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같이 있고 생명수의 강이 그 두 보좌 모두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누구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알기 원하는 자는 먼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13절 찬양에 쓰인 마지막 네 단어 찬송과 존귀와 능력과 영광과 능력은 12절의 찬양에 쓰인 마지막 네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14절을 보면 이 찬양을 듣자 이보다 더 낫고 온전한 찬양 할 수가 없기에 네 생물은 그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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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내가 하기 원하는 모든 것을 나보다 훨씬 더 잘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입을 다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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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은 넙죽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프로스트레이트 완전히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worship이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넙죽 엎드리다 하는 겁니다. 주권자 앞에 나는 주권자 당신의 것이니이다 내 목숨은 당신에게 달려있나 하고 목을 길게 빼고 엎드리는 거예요. 옛날 군주들은 마음껏 칼로 목을 벨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배의 네이처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배, worship은 worth-ship, 이것을 줄인 말입니다. worth-ship, 말 그대로 누구에게 가치를 돌린다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가장 존귀한 분이니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현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어렸을 때 그저 입만 벌리면 우리 아빠 최고라고 해요.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처럼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우리 아빠처럼 선하고 위대하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조금 들면서 그 찬양이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태어난 우리 모두들이 마땅히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주님 앞에만 나오면 재롱을 부리고 싶은 거예요. 체면이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다 이기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간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감사하지만은 그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유일무이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수많은 속성들을 보고 찬양하는 겁니다. 음미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가 102장 우리 보통 정통 교회에서 자란 분들은 평생 수천 번은 부르셨을 겁니다. 찬송가 102장 내용이 뭡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님보다 더 귀한 사람도 없고 물건도 없고 이 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나이다.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나이다.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나이다. 그러기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나이다. 당신에게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나이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을 둘러싸고 있던 네 생물과 그리고 24 장로들과 모든 천사들 나중에는 모든 만물들이 입술을 벌려서 한 고백입니다. 이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의 본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왜 나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 전부 나와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배가 인간의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예배하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천상궁전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군천사들은 누구를 예배했는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구속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예배했습니다. 막연한 사랑의 예수님을 노래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배의 대상이 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예배를 보면 인간이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만을 높여야 하는 강단에서 인간들을 높이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보다 인간들이 어른어른거리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지들 멋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목소리보다 인간의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을 입으로 토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입만 벌리면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감사합니까? 입만 벌리면은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다고, 모든 것을 옛날에 실컷 떠들고 예수 알기 전에 떠들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누가 나를 무식하다고 얘기하건 똑같은 얘기 계속한다고 얘기하건 아무 상관없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아니면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이 나쁘고 싫은가?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은 왜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가? 오늘 말씀 구절을 보시면 죽임을 당하사 그 피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가 찬양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이분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 우리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웹페이지 선교 페이지에 쓰여 있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 이거 의지를 들여서 이 염원을 이뤄야 합니다. 우리 선교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을 믿고 다음 세 가지 일을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곧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둘째, 1년에 한 번은 다른 도시, 다른 주 또는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돕는다. 셋째, 전문 선교사와 선교단체를 지원한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라면,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라면 이 셋 가운데 하나 우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도 안 전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후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기회와 시간과 달란트, 이 모든 것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도 안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할 것들의 전조입니다. 지금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후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이 나중에 천국에서 가질 천국 잔치의 예행 연습이라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나중에 천국에서 매일 드릴 예배의 예행 연습입니다. 물론 예행 연습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본 행사를 올바로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오랜 연습을 통해서 경건한 습관이 들고 예배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예배 보는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계시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자세히 음미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한 푼도 드리지 못해도, 목소리가 나빠서 찬양 잘하지 못해도, 또 성경에 대해서 빠삭히 알지 못해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는 모든 순서, 기도와 말씀과 예물과 찬양, 우리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거 절대 토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에 감흥이 없으면은 찬송 부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억지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주 주일날 찬양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면서,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보면서 감탄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로소이다 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직장과 학위와 그리고 병으로부터의 치유와 관계를 개선시켜 주신 예수님도 찬양해야 하지만은 우리 찬양의 초점은 십자가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맞추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 때 답답하게 찬송가 1장서부터 50장 안에 있는 그 찬송들을 줄기차게 계속 부르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느냐, 뒤에 가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는 찬송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찬송을 하느냐. 전통적으로 보수적이고 정통교회들은 최소한 예배 시작할 때는 늘 하나님 찬양만을 하지 딴 찬양 하지 않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교회는 찬양을 마칠 때에도 반드시 찬양으로 마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면은 doxology, 송영, 이것을 하고 끝날 때도 또 doxology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불경건한 사람들처럼 주님의 십자가, 죄, 피 이야기 싫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모든 젊은 부부들과 같이 자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파킹랏에서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 Glory be to God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은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했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원어업기는 우리 모두 오늘서부터는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정말 존귀한 것이 무엇인지 하는 개념이 180도로 변함으로써 우리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를 하건 성가대에서 찬양하건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건 집에서 설거지를 하건 집에서 애를 키우건 길에서 빵꾸난 타이어를 때우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내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메카리가 없고 감명이 없고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얻어가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영의 눈을 뜨게 하고 영의 귀를 열게 할 수가 있겠나이까.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도와주셔서 이제는 우리 보는 것이 180도로 달라지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과 초점이 달라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게 하시고 예전에 이루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축복, 특별히 지난주에 주님께서 상기시켜 주신 축복,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됐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도 괴로워하거나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과 평강 가운데 그 주님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그 기본적인 진리를 기억하고 나오기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아무 상관없이 입을 벌리기만 하면 큰 목소리로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